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안식을 누리려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 또 오늘 본문 룻기 4장 이 모든 장면들은 의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본래 룻기는 우연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할 때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라든지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떠난 이야기라든지 남자들이 모압 땅에서 다 죽어버린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다는 거라든지 룻이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때 또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와가지고 룻을 만난 이야기라든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거는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데요. 이것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한테 목욕하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그리고 보아스한테 찾아가가지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잔치를 하거든요. 항상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눕거든 그 발치에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 대단히 의도적인 행동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룻이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라고 한 대로 다 했어요. 명령대로 다 한 거죠. 그런데 그게요 상당히 룻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보아스에게도 상당히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그렇게 행동한 거죠. 사실 룻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게 아니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룻기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룻기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 말을 잘 들었어요. 룻기 1장에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 네 어머니 집, 네 아버지 집 가서 남편 만나서 다시 잘 살아. 그리고 너는 네 모압 백성, 네 신들에게 돌아가. 이렇게 아주 나오미가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 게 룻기 1장에 나와요. 가장 길게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랬는데요. 룻이 듣지 않았어요. 1장에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2장 3장부터 룻은요 시어머니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거절해서 시어머니 따라 유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는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다 말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절해야 될 말이 있고 듣고 순종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룻기 1장에서 나오미의 말은 어떻게 보면 룻을 배려하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룻에게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기 1장에서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는데 우정 나는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의 하나는 내가 섬겨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따라와가지고는 다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고 특별히 3장에서는 룻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창피하고 뭔가 좀 이렇게 여하튼 뭔가 좀 젊은 여인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절해야 될 말이 있고 좀 나를 아주 창피하게 만들고 좀 내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순종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거절할 거냐 하는 그거를 잘 분별하는 그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지혜고 인생의 지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그런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잘 순종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룻기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 주려고 해요. 룻기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은혜, 궁극적인 복이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표도 안식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목표도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이유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생을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뭐 여유롭게 산다 손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기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이거 대단히 좀 중요한 은유인데, 이를테면 무슨 새가 그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의 뚜껑을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거죠.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날개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그 지성소에 그룹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 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그렇게 품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데,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려면 의도적인 행동, 의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행동, 의도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요, 아주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사실 어느 정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요. 나오미가 보아스가 1순위인 줄 알고 보아스에게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친족의 서열이 있잖아요. 삼촌, 사촌, 오촌. 이게 친족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자기 동네 다 집성촌, 다 집합일로 살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은 거의 다 혈족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가까운 친족이고 누가 더 먼 친족인지 나오미가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오미를 룻을 1순위에게 보내지 않고 너 보아스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거죠. 나오미는 1순위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1순위 찾아가는 것보다 그 너그럽고 그 관대한 보아스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생각해서 룻을 의도적으로 보아스에게 보내는 겁니다.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은혜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아스도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아주 작정하고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그 1순위 기업 물을 자 딱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그리고 성읍장으로 10명 불러다가 앉혀놓고, 거기서 고대 사회의 아주 그 법대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을 세워가지고 행동하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보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보아스가 열심히 일할 거야, 그래가지고 다 모든 일을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맺음을 할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앉아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아니나 다를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보아스가 아주 의도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주도 면밀하게 행동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이러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칫 그런 오해 또 그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인 줄 알면 우리가 그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있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숙명론, 결정론 믿고 다 뭐가 될 거야 이러면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스스로 자기를 희생할 줄,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1절부터 6절에 보아스가 행동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4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이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4절까지요. 4절을 읽는데 거기에 내가 물으리라 이게 중요해요. 보아스가 10명의 증인들을 앉혀놓고 그 기업 물을 1순위에게 말하기를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 엘리멜렉에 준 그 기업을 팔려고 한다. 사실 여기에 용어는 팔려고 하는 거지만요.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갈 때 이미 기업을 팔아치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팔려고 한다고 하는 거는 나오미가 그거를 되찾으려고 한다. 되찾으려고. 이름은 이미 팔아넘긴 기업인데 나오미가 그거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의미를 그냥 일상적으로 팔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거를 되찾으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팔아넘긴 그 땅을 사서 본래 주인 엘리멜렉의 집안 이 나오미에게 그거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희년을 기준으로 기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떠나갈 때 이를테면 그 땅을 40만 원 주고 팔았다. 40만 원 받고 팔았다. 그러면 10년이 지났잖아요. 모압에서 10년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의 가격은 희년을 기준으로 3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모르는 사람은 엘리멜렉이 팔아넘긴 그 땅을 이제 30만 원 희년을 기준으로 남은 가격만큼 주고 사서 그거를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땅을 사서 내가 나오미와 룻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희년법 중에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도 있지만 희년법 중에 신명기 2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5장 어제도 읽었는데 신명기 25장 5절을 보시면 형제가 함께 살다가 누군가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취하여 또 아내를 삼아가지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5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신발 벗고 얼굴에 침 뱉침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모욕인지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 자유로운 사람은 신을 신고 노예들은 신을 벗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는 하찮은 노예만 못한 인생이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만한 모욕이 없어요. 그런데 형제 죽은 형제의 아내를 보호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 사람은 이런 창피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 자기 아들 내어주지 않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사실 그게 유다의 어떤 족보 안에서는 상당히 창피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억지로 하여튼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후손을 낳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룻기를 보면 1순위가 있는데요. 땅을 되사서 땅을 찾아서 돌려줘야 된다고 할 때는 내가 물으리라 했던 이 사람이 오늘 보면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그거를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야 돼 이렇게 말할 때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산다는 것은 룻에게 남편 노릇을 해줘야 되고 룻에게 남편 노릇 해주면서 이 룻의 대를 이어줘야 돼 그게 부가적인 조건이야 이렇게 말할 때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6절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땅을 되찾아주는 거는 내가 하겠다 했는데 모압이 루스에게서 사야 되고 모압 여인 루스의 남편 노릇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사람은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땅을 사서 루스에게 돌려주더라도 대가 끊어지면 그 땅이 누구 거에 되겠어요? 가장 가까운 형제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사람은 돈을 내가지고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더라도 룻에게 돌려주더라도 결과적으로 대가 끊어지면 그게 자기 손해가 아니고 자기 땅이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모압 여인이었던 거예요. 모압 여인. 대를 이어주는 것도 문제지만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 모압 여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남자에게 모압 여인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에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수치였는지 몰라요. 1순위는 재정적인 짐은 내가 짊어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지는 못해요. 저 모압 여인은 그야말로 당시 문화 속에서는 대만도 못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짐은 지겠지만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일만큼은 못하겠다. 모압 여인과 결혼하느니 내가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모압 여인과 결혼하느니 내 얼굴에 침뱉침 당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루스의 남편 노릇 해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베들레헴 유지로서 보아스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모압 여인의 남편 노릇 해준다. 이거는 개만도 못한 여자를 자기가 보살피고 지켜준다는 거였는데 유대인 남자로서는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었어요. 보아스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룻기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손해 안 나는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치를 감수하면서 자존심을 다 포기하면서 순종하는 건데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자존심을 포기하시고 사실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수치당하는 일, 창피당하는 일을 그렇게 참아 못 참아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보아스도 유대인 남자로서 그 베들레헴의 유지로서 자기 명예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헌신이고 이게 엄청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존심 부여잡고 살면 믿음 잘하기 어렵고 주님 기쁘시게 하기 어렵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다 포기하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이 룻을 품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복음의 큰 능력, 은혜의 큰 능력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안식을 누리려면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한데 사실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헌신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그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의도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